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신실함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았거나 뛰어난 업적을 쌓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개입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의 기도에 무관심한 듯하고 나의 간구를 외면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나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모습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물론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나 삶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 또렷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경제제일주의, 강대국의 패권주의, 기업이나 개인의 욕망적 물량주의로 인해서 신음과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도 당년치사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하루에 고작 2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야 하고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이 거리에 내몰려 있고 학교가 아니라 농장에서 버텨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도 되지 않게 하시고 빈곤의 절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든지 직접 말씀하여 주시든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특별 새벽기도에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격려해 주심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에 살던 한 과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과부의 그 가정에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면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 잔치집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더니 그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면 듣지 않고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과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반드시 데려오겠다.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씀이다.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면 대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미 꺾어버렸기 때문에 70년만이 아니라 단 2년 만에 그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을 모두 되돌려놓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겠습니까? 아니, 어느 선지자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느 선지자의 말이 더 진리인지, 어느 선지자의 말이 더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선지자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냐의 말처럼 유다 백성들이 2년 만에 돌아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고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를 찾아와서 나도 교회에 다녀도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마저도 잘난 체 하지 마.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고 조롱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사일에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욕한다는 것은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그 욕하다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세술에 취했다이고 지금의 말로 하면 개독교입니다. 박해하다는 뒤쫓다에서 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갔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함하며 악한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가치한 존재이고 사회의 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속담으로 하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사회의 망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킨다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 많은 핍박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고 학교에 가는 것도 동일하고 집안 생활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단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할 때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겪게 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엉뚱한 짓만 해서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서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꾸중이 끝난 후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도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거나 주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나 욕망, 세속적 가치관, 광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거의 도박용으로 하면 피박에 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또 진리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게 될 때에 가져야 하는 자세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진리의 순종함으로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다, 즉 카이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다, 아갈리아오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솟구친 그 감격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진리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면 온몸에 기쁨이 가득 차서 야호라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거수일투족 개입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 행동도 보지 않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의 양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모두 다 확인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의식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용기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땅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것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하는지, 천국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금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음이거나 또 진리의 순종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세속적 가치관 때문이요 우리의 욕망이 빚어낸 허상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크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상이라고 아우성을 치곤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은 정말 존귀한 것이라 사람들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참 죄송함도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한국 교회가 무너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굴을 잘 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어서 더욱 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좀 더 좋은 신앙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부터 아니 나 자신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묵묵하게 신실하게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하늘에서 상을 받을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진실로 복된 존재가 될 것이고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할 주님은 믿지 않고 세상을 훨씬 더 많이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만신창이가 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작정하고 방탕과 세속에 느슨해진 우리의 삶의 신발끈을 다시 묶습니다. 후에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진리의 씨를 뿌릴지라도 뿌린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